여러분, 성경은 말씀하기를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 죄의 몸이 멸하고 또 죄의 용서를 받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기본적인 상식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아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후반부에 있는 말씀들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거나 혼돈하거나 아니면 아직까지 그 개념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를 죄에서 해방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구원을 받는데, 구원은 잘 들으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받는 것 사실이나 성경은 표현하기를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는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되었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로 구원받는다, 그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아마 오늘 제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그런가? 그렇게 약간 의아해하는 분들도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보시는 분들은 처음 듣는 얘기다, 그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아마 많이 계실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제가 다시 말합니다. 십자가의 은혜와 보혈로 우리는 우리의 죄의 용서를 받고 감히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죄인이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고 사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로 구원받고 우리가 사는 것이라고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다시 사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어 계신 예수님을 믿습니까? 아니죠.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이해하기 쉽죠. 우린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 계셔서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 예수님의 현 주소에 대해서 불확실한 그리스도인들이 꽤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도대체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에 올라가셔서 무엇을 하고 계신지, 예수님의 현 주소가 어딘지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고 섬기고 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2000년 전에 죽으신 다음에 계속 무덤에 죽어 계신 예수님이 아니라 부활하시고 살아서 승천해서 지금도 살아계신 영원한 하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우리 죄를 지시고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이후에 다시 사신 것은 무덤이, 죽음이 예수님을 그냥 무덤 속에 붙들고 있을 수 없었단 말입니다. 왜? 예수님 속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생명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생명은 죽음이나 마귀가 절대로 붙들고 있을 수 없어요. 그 생명이 천사가 내려와서 예수님께 어떻게 했겠습니까? 주님, 이제 나오십시오. 때가 되었습니다. 모든 예언을 이루시고 죄인들의 죄를 위해서 대속 죄물의 피를 흘리시고 이제는 3일 만에 부활하실 예언을 성취시켜야 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부르십니다. 주님이 이제 나오실 때가 되었습니다. 예수님 속에 있는 생명이 그분을 다시 일으켜서 영광의 몸을 가지고 나오시게 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우리는 살아있는, 부활하시고 살아있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부활의 능력을 알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을 한 것이에요. 이 사도 바울이 특별히 고린도전서 15장에 부활에 대해서 그렇게 간증을 많이 하고 만약 우리에게 부활이 없으면 우리처럼 세상에서 불쌍한 사람이 없다라고 말한 이유는 부활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부활이 우리를 구원하고 부활이 매일매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영생과 우리의 구원을 유지시키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거는 꼭 무슨 개념 같죠? 무슨 뭐 책을 쓸 때 어떤 개념이나 표현 같죠? 아니에요. 실제 그렇습니다. 실제 우리는 부활로 구원받아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생명이, 내가 예수를 믿을 때 그 생명이 내 속에 들어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조금 더 단순하게 이해하면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의롭게 되는 과정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받고 구원에 들어가고 하나님과 화목되고 맞습니다. 그러나 더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 믿어야 할 것입니다. 자, 로마서 5장 10절을 읽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입니다.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제 말이 맞죠? 예수님의 돌아가심과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되었은즉, 그 다음에 어떻게 되세요?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무엇을 통해서? 살으심을 인하여, 이게 뭐예요? 부활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라. 제 말이 맞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만 생각을 해요. 그러나 부활도 못지않게 어떤 의미에서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자, 로마서 6장 5절부터 13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로마서 6장 5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만 믿고 십자가의 용서만 주장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과 이제 관계가 회복되고 화목하게 되었다라는 것만 강조하지 말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부활을 본받아 예수님의 십자가도 연합되고 예수님의 부활도 연합되고 뭐예요?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죽어야 합니다. 내가 내 죄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마귀의 유혹에 대해서 우리가 죽어야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경험을 하고 회개하고 옛적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굿바이 한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과도 연합이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계속 말씀하기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여러분 이것은 앞에 하신 말씀을 그 뒤에 있는 문장이 받아서 또다시 설명해 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그 방법을 알듯이 히브리 사람들, 유대인들은 문학적인 이 개념이 있어요. 문학적인 이 표현과 기술 방식이 있습니다. 그것을 대구법이라고 해요. 카이에즘. 대구법 카이에즘은 똑같은 말씀을 조금 더 깊게, 조금 더 자세하게 또 다른 말로 계속해서 반복해 나가는 것을 대구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히브리 사람들과 유대인들은 성경 말씀을 기록할 때 그들의 문학적인 방식으로 기록했기 때문에 이런 대구법이 많아요. 성경을 읽어보면 앞에 있는 말씀을 뒤에 또 반복하는데 조금 다른 말로 반복을 해요. 이해를 많이 들고. 그래서 우리가 그 방식을 알면 성경을 읽는데 많이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보세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면 예수님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한 다음에 그 뒤에 설명해요. 그 다음 문장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하죠. 우리의 옛사람이 죄의 종되었던 내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그게 부활과 함께 연합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죄의 대가와 죄의 형벌을 대신 지고 해서 죄 때문에 죽었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하기를 예수님께서 우리가 의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죄가 되셔야 되세요. 됐었다.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 얹혀서 우리의 죄 자체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했어요. 그러므로 죽음이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붙들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옛몸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리면 그 옛몸에 우리의 옛생에 죄에 노예된 그 죄 습관과 죄의 파워가 더 이상 우리를 어떻게 해요? 계속 붙잡고 있을 수 없이 새로운 생명으로 살기 때문에 어떻게 말했습니까?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그렇게 말한 것이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가 연합하는 자가 된다 그 말입니다. 자, 이는 그 이유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여러분이 이제 로마서 6장을 보면 지금 사도 바울이 뭘 말합니까? 십자가 부활, 십자가 부활, 십자가 부활을 반복해서 설명해 주는 것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으며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 뭘 믿는 거예요? 사망이, 마귀의 권세가, 죄의 힘이 예수님을 더 이상 붙들어 맬 수가 없다는 것을 믿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못 박으면 죄가 죽어버리는 것이에요. 죄의 형벌이 갚아지는 것이에요. 예수님 십자가 안에서.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 연합해서 예수님과 함께 다시 부활하면 이제는 죄의 힘이, 마귀의 힘이 우리를 억어하거나 더 이상 노예로 붙잡을 수 없는 생명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아니 왜 가만 늘 계세요? 참 이상하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면. 예? 이런 얘기에서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여러분? 예? 죽었어요 형적으로? 이게 그리스도인 생애예요 이게 사실은 이게. 우리가 이런 그 감각이 이런 개념과 이런 깨달음과 이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늘 감격을 주고 감사해야 돼요. 그게 안 생기잖아요. 우리 생애 가운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문제가. 그게 감격한 마음이 없어지잖아요. 여러분 영적으로 죽은 상태예요. 그게 다른 게 죽은 상태가 아니요. 어떻게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그런 것이 마음 가운데 감격이 안 생기는가? 아이 목사님 저는 성격이 원래 조용해가지고요. 내성적이 조용해서 전 표현도 못하고요. 속으로만 그저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이 진짜 감격하면요. 그런 것도 없어요. 내성적이고 외성적이고 뭐 성격이 조용하고 난 말 안 하는 사람이고 그거 없어요. 저는요. 아주 내성적이고 조용한 그런 사람들도 예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울고 간증하고 용감해지는 사람을 제가 너무 많이 봤으니까.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으며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사심이니. 또 보세요. 십자가 부활, 십자가 부활 계속 반복하시죠.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는 산자로 여길지어다. 정말 전 이 말씀을 읽을 때 정말 아멘이요. 저는 이 말씀 자체가 너무나 파워풀해서 저는 제 마음 가운데 감격하고 정말 아멘하는 것이에요. 저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는요 우리 겉으로 우리만 보거든요. 아유, 가끔 우리 말이죠. 우리 옷을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우리 마음 문을 자주 열어 우리가 다 들여다보고 아이고 이 사람아 이러고 맨날 그러지 말자고요. 그 왜 그래요? 예? 그 누구 좋아하라고? 마귀 좋아하라고. 제가요. 제가 얼마 전에 제가 한국에서 제가 설교하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마 여러분들은 그 집회 중인데 잘했어요.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제 얼굴 보시면 햇빛을 보는 것 같을 겁니다. 잘했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멘 하대 또. 아멘. 왜? 왜 제가 제 마음 가운데 있는 낙심과 실망과 어려움과 고민과 슬픔과 그런 것을 왜 보여줄 거예요? 사람들 앞에. 뭐하러 보여줘요? 그거를. 예? 아니 제가 말씀하러 올라왔고 아니면 아침에 일어나고 아무리 힘들어 지금 전화를 받았으면 딱 죽겠는데 어떤 소식을 들어 딱 죽겠는데 그걸 사람들 앞에 왜 보이느냐고 뭐 때문에 왜 내가 여기 살잡해요? 필요가 없어요. 그럴 필요가 당장 내일 죽으면 죽어도 오늘 내가 주님의 생명 가운데 사는 것인데 그 살면 되지.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저는 항상 기쁜 줄 아십니까? 아니 항상 기쁘죠. 근데 항상 기쁜 일만 있는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어떤 데 기가 막힌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들이 저를 지배하지 못하게 합니다. 왜 그것들이 저를 지배해야 합니까? 무엇 때문에? 그래서 어쨌다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는 죽을 텐데. 여러분 낙심하는 일들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이 그 생명이 나를 주관하게 해야 합니다. 옛사람은 죽고 이렇게. 어제는 내가 풀이 다 죽었어요. 좋습니다. 오늘은 살아나십시오. 그럼 될 거 아니에요? 십자가를 경험했으면 부활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맨날 사람들 십자가야. 맨날 십자가. 그러지 말자. 우리가 부활이 있다. 이거 부활이. 응?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내가 죽었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죄가 없으신 거룩한 분이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죄의 책임을 지고 돌아가셨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죄가 내 책임 아니요. 내 잘못 아니요. 다 내가 죽어야 되는, 내가 받아야 되는 거 아니요. 그래서 내가 내 죄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내가 죽어야 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지만 우리는 대속의 죽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마땅히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죽었으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제는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처럼 우리도 부활한 자처럼 어떻게 하나님께 드리라. 그러면 이제 우리 생애는 더 이상 우리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것이다.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럼 제가 이 말씀을 이제 계속해서 나가기 전에, 계속하기 전에 하나만 밑바닥에 있는 문제를 하나 짚고 지나가십시다. 왜냐면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많이 걸려 넘어져요. 시작할 때부터 넘어지니 여러분 지금 100m 뛰기를 하는데 막 달려가는데 한 3m 가다 팍고 꾸라지니까 이게 꼬리를 할 수가 있어야죠. 그런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시작부터 넘어져.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실제적인 신앙생활에 한 가지 문제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를 쉽게 의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를 쉽게 의심해. 특히 많이 아는 사람처럼, 아는 사람 치고 더 그래요. 그리고 또 지켜야 될 게 많은 사람들은 더 그렇고 또 많은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더 해요. 여러분, 이거는 실제적인 신앙생활의 한 가지 문제인데 성경의 약속이 어떤 때 볼 때는 너무 크고 황송하거든요. 어떻게 저렇게 크고 놀라운 자비와 그저 난 아무것도 안 했는데 구원하시고 용서하시고 이끄시는 주님의 그 큰 은혜를 내가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 이게 내 염치가 있지. 근데 성격대로 자상하고 말이죠. 아주 똑 아주 꼬장꼬장하고 말이죠. 꼭 말이죠. 어디에 여기에 콩 하나 뽑으면 거기도 콩 꼭 박아야 되는 그런 성격의 사람은 이거 받아들이기가 더 어려워요. 근데 적당히 사는 사람들은 쉽게 받아들여요. 성격적으로. 그런데 주님을 믿는 과정에서 적당히 사는 사람들은 실수가 많죠. 그러나 여기서 뽑아서 여기 꼽는 사람들은 실수가 적죠. 그 다 장단점이 있지만은 그러나 이러니 배제하고 모든 성격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엄청난 구원의 역사를 받아들이는데 굉장히 힘들어 생각하고 의심을 합니다. 의심하기 때문에 구원의 경험이 시작이 안 되거나 아니면 자주 흔들려요. 조금만 어려움만 생겨도 흔들리고 시험이 와도 흔들리고 예? 또 시련이 와도 흔들리고 아파도 힘들리고 암만 걸리면 죽어 그냥 하나님께서 버리신 줄 알아요. 그런데 보세요. 로마서 5장 6절부터 8절을 읽습니다. 로마서 5장 6절부터 8절 보면 여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아직 어떨 때? 연약할 때. 강할 때가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약속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연약할 때는 어떤 때란 말이에요? 경건치 않을 때란 말이에요. 그렇습니까? 이 문장은 연약하지 않을 때는 그 뒤에 설명하는 거예요. 경건치 않은 자라. 내가 경건치도 않고 죄의 종이고 죄 가운데 있고 연약할 때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주님께서 날 위해 이미 돌아가셨어요. 여긴 조건이 없다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뭐 십자가에 돌아가 주십시오라고 부탁한 적 있습니까? 이미 2000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 이전에 살던 구약시대 사람들은 그들은 무조건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앞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 대속의 죽음을 죽으실 것이라는 것을 미래에 있는 것을 무조건 그렇게 하실 주님의 약속을 기약대로 하실 것을 믿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들은 미래에 있을 십자가를 보고 믿어서 구원받았고 우리는 과거에 이루어진 십자가를 보고 구원받고 피자 same이에요. 믿음은. 많은 사람들은 구약은 아 행함으로 구원받고 구약시대에는 아니죠. 여러분 그 성소에서 양을 잡아 제사함으로 그들이 미래에 오는 메시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아브라함 시대도 제사를 드렸고 아벨부터 제사를 드렸고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해 죽으셨도다. 잘 들어보세요 이제.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이거 참 재밌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말을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의인은 뭐예요? 여기에 의인과 선인을 예를 들었어요. 근데 의인과 선인을 다른 사람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의인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정직하고 꼬장꼬장해. 강직해요. 그런데 친절함이나 너그러움이 부족해요. 그런 사람들이 있죠. 아주 강직하고 정직하고 틀림없는데 사람들은 좀 너그럽거나 포용성이 있거나 좀 그런 것 부족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그런 사람들은 사람들한테 어떻게 해요? 사랑을 받아요? 잘 못 받아요. 아, 저 사람 정직하긴 한데 참 까다로워. 같이 지내기가 어렵다. 그래요. 그 사람들을 여기 의인이라고 풍자했단 말이에요. 여기서는. 그래서 의인을 위해서 죽는 자는 쉽죠. 그런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어주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쉽잖아요. 왜? 저 사람 위해서 내가 왜 죽어? 이렇게 돼요. 그런데 그 뒤에 선인을 위해서 용감히 죽는 자는 혹이 있어요. 그럼 선인은 누구예요? 정직하면서도 친절하고 너그럽고 동정스럽고 한 사람을 선인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연약하고 경건치 않고 의인도 아니고 선인도 아닐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미리 약속대로 죽어주셨어요. 이게 십자가의 은혜예요. 여긴 차별이 없어요. 이거를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데 저 앞에 나가거나 주님과 함께 살 때 아이고 내가 오늘 아주 형편없이 살았는데 나 이러는데 아이고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는 데 있어서는 주님께서 내가 연약할 때 내가 경건치 않을 때 이미 돌아가 주신 그 약속이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과 미래도 한결같이 동일하단 말입니다. 이거를 믿는 거예요. 이거 믿기가 참 어려워요. 어떤 때는 체면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특별히 동양 사람들 말이죠. 체면이 많아가지고 아이고 내가 잘못했으니까 주님 조금만 기다리세요. 내가 이것도 정리하고요. 저것도 정리하고 이것도 하고 다 남들한테 좀 화해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말도 이제 실수했으니까 좀 잘한 다음에 좀 정리하고 좀 목욕도 잘하고 한 다음에 그때 나갈게요. 지금은 내가 기도할 마음도 없고 내가 체면도 없으니까 조금만 기다리세요. 내가 한 달만 기다리십시오. 한 달 기다리다가 더 악해지지. 우리 경험 다 알죠. 한 달 기다리잖아요. 좀 더 깨끗하게 하고 나가려면 한 달 동안 더 악해져요. 우리가 알아요. 왜냐면 우리가 의로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에게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에 나가서 죽어야 아이고 내가 이번 주에는 망했다 해도 또 십자가 나가서 죽어야 부활하고 주님과 함께 부활과 연합되고 그 속에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내 속에 들어와야 의롭게 살 수가 있어요. 작년에 실패했다? 그래서요. 뭐 어떻단 말이에요. 2009년도에 실패했다? 그러면 2010년이 또 오잖아요. 그래서 새해가 오는 거예요. 새해는 그래서 오는 거예요. 새 달이 있어요. 이번 달 실패했다? 1월 달이 또 와요. 이번 주 실패했다? 다음 주가 또 와요. 오늘 실패해서 내일이 와요. 이번 한 시간 실패했어요? 다음 시간이 와요. 그래서 시간 개념이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 마음속에 분명해져야 돼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만 이해, 예수님의 부활로 매일 구원받아야 돼요. 아들의 생명이 우리 마음 가운데 계속 역사하는 경험을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의인도 아니고 선인도 아니고 우린 연약하고 경건치 못한 자인데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어. 주님의 사랑을 확증했어요. 우리가요, 하나님, 난 저 앞에 난 못 갑니다. 너무 창피하고 너무 부끄럽고 난 참 난 안 갈랍니다. 그래서 어쨌든 거야. 내가 그럴 때 내가 날 찾기도 전에 내가 이미 십자가에서 널 위해 죽었어. 더 이상 할 말 있나? 이게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매일의 태도입니다. 저는 이 복음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인해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분명히 경험해서 십자가와 예수님과 연합된 자는 어디와 연합한다?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연합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연합해서 예수의 생명이, 아들의 생명이 내 속에 살아 움직여서 옛 죄의 몸이 멸하고 더 이상 죄의 종이 돼서 살지 않는 의로운 상태가 안 되면 그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모르는 사람이고 실제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죽은 사람이 아니라고 말이에요. 그것을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연합해서 죽었으면, 옛 몸이 멸했으면 우리는 다시는 죄 습관과 죄의 파워에 있으면 안 돼요. 죄의 계속적인 죄의 습관과 파워에 매여 산다면 그 사람은 십자가를 모르는 사람이고 십자가에 주님과 함께 못 박혀서 같이 주님과 함께 연합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것을 이 로마서는 분명히 하려고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만 얘기하느냐고. 십자가 이외엔 반드시 부활이 있고 부활의 경험을 못하는 사람은 십자가를 모르는 사람인데 내가 죽어야 부활이 있지 않습니까? 죽은 다음에 반드시 부활이 있는 것처럼. 그러므로 이 연약할 때 우리 이 말씀을요 과거로 가지고 와서 과거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조금 한번 좀 이해해 보려고 해보십시다. 자,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예수님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해서 죽으셨고, 예, 좋습니다. 그렇죠? 의인도 아니고 선인도 아니고 우리 같은 자를 위해서 이미 약속대로 죽으셨다. 좋습니다. 그런데 아벨. 그러면 예수님께서 연약한 자를 위해 죽으시고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해 죽으셨을 때 이 세상에 아담부터 예수께서 오실 때 태어날 마지막 사람까지 다 포함하는 것이죠. 우리가 연약할 때, 그 우리 가운데 인류가 다 포함되니까. 그러면 아벨은 놀라운 의인이었죠. 예? 양자바 제사된 의인이었죠. 그러나 아벨은 말이죠. 생각해보세요. 아벨도 연약한 자였어요. 아버지와 어머니의 실수 때문에 큰 불이익을 당하는 것을 그가 깨달았어요. 형의 미움을 받았어요. 아주 번거롭게 양을 죽여서 피를 흘리면서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도 그 상태에서 연약해진 경험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연약한 상태는 아벨 위에서도 하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을 약속했기 때문에 그가 믿는 마음으로 양을 잡아서 제사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그러므로 아벨은 연약할 때 주님과 연합하여서 의인되었습니다. 에녹 시대 세상이 얼마나 악했어요? 굉장히 악했어요. 그때는 노아 홍수가 올 때였기 때문에 정말 악했어요. 그 악한 시대에 에녹은 거기에 빠지지 않고 그 연약한 상태 시험과 유혹을 받아도 그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기로 결정했어요. 그는 자기가 이렇게 연약하지만 메시아가 앞으로 자기를 위해서 대신 돌아갈 것을 믿는 마음으로 그는 의인되었습니다. 아브라함 연약했습니다. 그렇죠? 메시아가 자기 아들을 통해서 태어날 것이라고 약속을 받았는데 다 늙었는데 아들이 안 나와. 어떻게 하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약해지고 의심했겠어요? 그러나 성경은 말하기를 아브라함은 그것 때문에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다. 그가 연약할 때 믿고 이삭을 낳았어요. 이삭을 낳아서 20살 되었는데 이삭을 데려가서 모래산에서 죽여라. 그게 성화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예? 그때 그러면 약속된 이 아이가 죽으면 어떻게 민족이 나오겠으며 어떻게 약속된 메시아가 그 자손 가운데 태어나겠냐 말이에요. 엄청난 일이에요. 그럼 믿음으로 그가 연약했을 때 그를 데리고 모래산으로 갑니다.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이 연약했을 때도 그가 애굽에 가서 자기 아내보고 내 여동생입니다. 반 거짓말이죠. 사촌 여동생이었으니까 여동생입니다라고 말할 그렇게 연약해졌을 때도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양을 잡아 제사했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그렇고 내일도 그렇고 우리가 연약할 때 그러면 우리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 죄를 용서하고 하나님과 화목시키는 것이요. 어떨 때 우리의 연약할 때 경건치 못할 때 주님의 은혜로. 그러나 우리가 정말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주님과 화목하고 했으면 과거의 죄의 몸이 멸하여서 다시는 죄의 종이 돼 살지 않고 예수님의 부활과 연합해 사는 것인데, 그러면 아들의 생명이 내 속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더 이상 죄와 사망이 나를 억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나를 붙잡고 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망이 예수님을 붙잡고 있지 못해서 부활하신 것처럼 그 부활의 능력이 나로 하여금 매일매일 구원받게 한단 말입니다. 구원은 무엇입니까? 죄에서 해방입니다. 구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속에 사는 것이 구원입니다. 죄 가운데 계속 살면서 그게 무슨 놈의 구원입니까? 이런 오해가 오늘날 기독교에 잔뜩 퍼져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과거에도 현재도 미래에도 계속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자들 위해서 돌아가셨다. 자, 디모데전서 1장 15절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이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여러분, 바울은 무엇을 이해한 줄 아십니까? 우리는요, 주 앞에 나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주님의 그 엄청난 구원과 엄청난 자비를 받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너무 체면이 없어 내가 어떻게 감히 이것을 받을 수 있는가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기가 죄인의 괴수가 되는 것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왜? 주님께서 약속대로 자기를 위해 돌아가신 것을 깨달은 다음에 더 이상 죄, 자기의 부족함과 죄를 가지고 주 앞에 나가는 것은 더 이상 힘든 일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그 약속을 그는 믿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므로 잘 들으세요. 우리가 의도적으로 반역할 때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두려운 분입니다.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쓰러질 때, 우리가 주님의 자비와 능력이 필요할 때, 그때는 주님께서 우리의 구세주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분입니다. 그 주님과 주님의 죽음과 십자가와 연합하면 또한 우리가 무엇과 연합한다? 부활과 연합한다. 그러면 예수님의 살아계신 생명이 내 속에 들어와서 매일매일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마귀가, 죄의 능력이, 죽음의 파워가 예수님을 무덤에 가둬둘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과 연합하면 죄의 파워가, 마귀가 우리를 죄의 사슬로, 죄의 노예에서 옛생애에 우리를 가둬둘 수가 없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로 예수님과 화목되고 예수님의 부활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5장 10절 다시 읽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부활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우린 소망이 많습니다. 참 우리가 소망이 많아요. 저는 어떤 때 말이죠, 여러 가지 정말 그 스트레스로 여러 가지 문제점들로 꽉 눌리는 그런 느낌을 느낄 때 저는 이것을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눌려서 피땀 흘리시는 것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승리의 모습으로, 영광의 모습으로, 사망아 너의 소미 어디 있느냐? 여러분, 그 얘기는 고린도전서 15장에 있죠. 그건 누가 할 얘기입니까? 앞으로 우리가 할 얘기입니다. 아, 우리가 살아서 승천하면 안 하죠. 죽어서 주님 안에서 자든 자들이 부활할 때 사망아 너의 소미 어디 있느냐? 죄의 권능이 사망의 소미, 사망아 너의 소미 어디 있느냐? 죄의 권능은 이 죽음의 권능은 죄거든. 그건 죄를 승리한 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절에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의 안에,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 이 생명이 내 속에서 움직여야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살아계신 구세주로 구원받습니다. 죽어있는 예수님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예수님으로 구원받고 살아있는 아들의 생명이 매일 내 속에 들어와 그것이 역사하기 때문에 죄의 파워가 우리 속에서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유혹이 들어와서 한참 갈등할지라도 그것이 나라 하여금 죄에 빠지거나 죄에 굴복하도록 만들 수가 없습니다. 죄는 우리를 절대로 강요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영이 우리가 성령을 받고 예수님을 받는다. 예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받아들인다. 무엇을 받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를 받는다. 예수님의 능력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는다. 뭘 받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 것입니다. 그 생명이 내 속에서 역사하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죗된 생활을 안 사는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죄를 짓지 않아요. 예? 연약하고 실수할진정 계획적이거나 의도적인 죄가 안 나와야 돼요. 우리 속에서 우리가 장성한 입장에 달하기 위해서 계속 매일매일 발전하는 것이나 그러나 우리는 의도적으로 죄악에 빠지지 않습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얼마나 후련하고 시원하고 깨끗하게 복음서에서 말씀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아 보세요. 여기도 아까 말씀드렸죠. 성경은 대구법이에요. 카이즘이에요. 똑같은 것을 자꾸 반복해요. 보세요. 이거 보세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그 생명이 있으니까 영원히 살죠. 자,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는데 아들을 믿는 것과 그 반대 말했어요. 아들을 믿으면 영생이 있고 두 번째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보세요. 이렇게 말씀해요.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믿지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했고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지금 그렇죠? 믿는 자에겐 생명이 있고 믿지 않고 불신하는 자는 생명이 없고 이걸 또 어떻게 얘기했어요? 믿는 자는 자에게 생명이 있는데 순종치 않는 자에게 생명이 없고 뭐예요? 불신은 뭐예요? 불순종이에요. 여러분 히브리서 3장 4장 가만히 읽어보세요. 예? 뭐라고 말씀했는가? 믿지 않음으로 불순종함으로 그 두 가지 단어를 똑같이 사도 바울은 기록했어요. 불신 하나님을 불신할 때 주의 명령을 지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안 보는데 내가 어떻게 십일조를 드려? 눈에 안 보는데 뭐 이거 내가 그냥 공중에 뿌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십일조 드릴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 이거 하고 저거 하지 말라고 했는데 내가 꼭 이거 하고 이거 하지 말고 꼭 내가 이거 해야 돼. 남들 보니까 다 뭐 적당히 사는 것 같은데 난 꼭 이렇게 먹고 그렇게 해야 돼. 심판도 안 보이고 주님의 재림도 안 보이고 불신이 의혹이 마음 가운데 있으면 절대로 순종할 수가 없어요. 불신은 불순종이에요. 여러분 생애 가운데서 우상이 있거나 죄의 습관이 있거나 아직까지 버리지 않은 죄들이 있거나 불순종하는 죄의 파워의 노예가 돼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여러분들은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믿는 사람이 아니요. 화면 통해서 보시는 분들이요. 제 말을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은 그런 생활을 산다면 여러분들 아직까지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는 구원받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로 구원받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고 말해요. 자, 그러므로 아들의 생명이 있으면 아들의 말씀을 자연적으로 순종하게 돼. 왜? 예수님의 성령과 예수님의 생명이 내 속에 있는데 어떻게 주의 말씀을 거역할 수가 있어요? 요한일서 5장 11절, 요한일서 5장 11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그 생명이. 예? 우리의 영생을 주셨고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 그 아들의 생명이 내 속에 있어요. 이게 소망이에요. 이게 소망. 그래서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 예수님의 생명이 내 속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아,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이 땅에 사실 때 외로우실 때도 여전히 그리스도셨습니다. 예수님이 큰 시련 가운데 고난을 당하시고 시련 가운데 계실 때도 여전히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슬픔 가운데 있었을 때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배고프고 목마르실 때도 여전히 그분은 그리스도셨습니다. 그분이 외면당하고 그분이 핍박받고 매를 맞으실 때도 여전히 그분은 그리스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남들에게 오해받고 비난받고 정죄받았을 때도 예수님은 그득 여전히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이 몸으로 영광의 빛이 전혀 보이지 않고 초라한 인간으로 사실 때도 여전히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생명이 그 속에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일 때, 우리가 시련받을 때도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슬픔을 받아서 어려울 때 예수님의 생명이 내 속에 여전히 있단 말입니다. 내가 병이 걸려서 죽게 되었을 때도 예수님의 생명이 내 속에 여전히 있단 말입니다. 내가 어려움 당하고 비난받고 외롭게 정말 내침을 받았을 때라도 예수님의 생명이 여전히 내 속에 있단 말입니다. 아직까지 우리에게 영광의 광채와 영광의 썩지 않는 불멸의 몸이 없을지라도 우리 속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단 말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실 때 영광의 몸으로 부활해서 하늘에서의 영광의 몸으로 계십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영광의 광채가 올 것이고 영광의 불멸의 몸이 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직 우리에게 오지 않았을지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있고 그것이 내 속에서 역사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보혈로 구원을 얻었으면 이제 그분의 부활, 그분의 생명으로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 이런 이 말씀을 우리가 하죠. 누가복음 8장 46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그 참 이상해요. 예수님은 뭐 앞뒤에서 옆에서 그냥 계속 밀고 당기고 뭐 날리고 막 먼지가 뽀얗고 사람들이 많이 둘러서 있는데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는데 말이죠. 12회 동안 혈루병 앓던 여인이 아무리 의원한테 가서 아무리 약을 쓰고 약을 달여 먹어도 낫질 않습니다. 계속 피가 흘러요. 피가 멎질 않습니다. 특별히 찢어져서 피가 멎지 않는 것보다 이 혈류병은 특별히 여인들에게 있는 병이죠. 여러분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인들이. 그게요. 멈추질 않아요.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한 게 핏빛이 없고 얼마나 힘들고 기운이 없었겠어요. 그 여인이 죽을 힘을 다해서 기어가서 그 많은 장정들이 있는데 뚫고 들어가서 기어서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근데 그 옷자락은 예수님의 그 옷자락은 옛날 유대인들이 입는 옷의 옷자락인데 그것은 다 청색 술이 있거든요. 여기 옷 소매에 밑에 청색 술로 끝을 달라고 그 말씀했어요. 민수기 보면 그 말씀이 있어요. 그 이스라엘 남자들은 다 그렇게 했어요. 그건 뭘 상징하는가? 푸른색은 순종이니까. 주님의 말씀과 계명에 대한 충성과 순종을 상징하니까. 예수님의 입은 옷 밑에 무엇이 있습니까? 파란 술이 있었어요. 그것을 만졌어요. 기어가서 그것을 만졌을 때 예수님의 능력이 나갔어요. 왜요? 예수님 속에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있었으니까. 능력이 나가서 즉시로 어떻게 해요? 전류가 흐르듯이 그 여인이 나와버렸어요. 너무너무 감사하지만 그러나 이 여인이 부끄러워서 조용히 가려고 하니까 쓰신 다음에 지금 누가 내 옷을 만졌다. 아이 예수님 좀 아이 왜 그러세요?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데 밀고 당겨가는데 왜 그런 얘기를 말씀하십니까? 만져서도 수백 명이 벌써 만졌을 것입니다. 아니라 내게서 능력이 나가는 선택을 느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 문지방을 밟으면서 왔다 갔다 들락날락합니까? 이 세상에 믿는 자는 자들이 수억 명 아니에요. 이 세상에 지금 왔다 갔다 해도 예수님의 생명의 터치를 받는 사람들은 적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부활과 연결된 사람. 그래서 치료의 능력, 내 죄의 파워와 내 부정적인 생각과 내 슬픔과 내 가난과 그렇죠? 나의 절망과 내 잘못된 성격과 이런 것을 치료받는 파워의 생명이 들어오는 경험을 하는 사람들이 적단 말이에요. 한다는 사람들, 많은 사람은 또 감정적으로 뜨끈뜨끈하고 뭐가 불이 내려왔다 그러고 뜨끈뜨끈하고 집에서 할 땐 똑같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경쟁하고 똑같이 시기하고 똑같이 질투하고 똑같이 미워하고 똑같이 욕심부리고 하다가 교회 와서는 또 뜨끈뜨끈하대. 이게 잘못된 거죠. 그 말고 항상 그 속에 아들의 생명이 역사하는 자를. 얼마 전에 최근에 한 청년자한테 간증을 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이러이러한 죄의 습관에 찌들려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생의 빛에 들어와서 말씀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듣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직접 말씀을 펴서 보고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의 파워가 들어와서 들어오니까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오는데 난 깜짝 놀랐습니다. 내 속에 있는 죄의 파워가 힘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나를 억압할 수 없었습니다.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목사님, 난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간증을 하더라고요. 젊은 사람이. 얼마 전에, 최근에. 아, 그 다음부터 부모님이 불쌍해하게 보이고 친구들이 불쌍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 그렇게 간증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 믿으면 아들의 생명이 내 속에 들어와야 돼요. 요한일서 3장 9절에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맞습니다. 주님의 생명이 계시니까 어떻게 해요? 죄의 파워를 이기는 것이에요. 우리가 실수하거나 넘어지면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가슴이 아프고 다른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전혀. 보세요. 여기 말씀하기를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게라 합니다. 이 책은. 그래서 예수의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오도록. 아들의 생명이 여러분 생애 가운데 매일 역사하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주님의 약속을 인해서 감사하며 주님의 크신 구원을 인해서 감격합니다. 주여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경건치 못할 때 약속대로 주님이 십자가에 가주시고 부활하신 생명으로 우리가 매일 구원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저희를 매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사 그 영원한 생명을 매일매일 허락해 주시고 주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서 우리를 주장하여서 그 생명이 우리를 영생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끌게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만 의지하여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지금까지 들으신 이 생애 빛 예배 설교는 개인의 신앙 부흥이나 소규모 그룹 예배를 위하여 DVD와 CD로 제작되어 보급되고 있습니다. 생애 빛 예배 설교 DVD 및 CD를 원하시는 분들은 1-877-704-1004번으로 전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애의 빛은 각종 미디어, 즉 출판물, 텔레비전, DVD, CD 그리고 웹사이트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는 미디어 선교 기관입니다. 생애의 빛에서 이루어지는 선교 사업을 크게 일곱 가지로 나누어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생애의 빛은 가정과 건강과 참된 신앙을 소개하는 월간지 살아남는 이들을 매달 발간하고 있습니다. 가정과 건강 문제뿐만 아니라 참된 신앙과 성경에 나타나 있는 중요한 진리들에 대하여 매달 깊이 있게 다루는 성경 연구 신앙지입니다. 둘째로 생애의 빛은 미국의 주요 도시에서 텔레비전 선교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생애의 빛 선교 방송을 통하여 복음을 발견하고 새로운 생애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셋째로 생애의 빛에서는 우편 통신을 통하여 평신도들의 성경 연구를 도와드리는 성경 통신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나 있는 중요한 문제들에 대하여 체계 있게 공부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성경 연구 단기 코스와 계시록을 통한 성경 교리 연구 또한 다니엘서 예언 연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교재 및 모든 비용이 무료인 생애의 빛 성경 연구 과정을 통하여 복음과 예언 문제를 가장 쉽고 체계 있게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생애의 빛은 예언 연구를 위하여 특별하게 제작된 DVD 시리즈를 나누어 드리고 있습니다. 성경 구약과 신약의 대표적 예언서인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자세하게 해설해 드리는 예언 연구 DVD 시리즈를 통하여 많은 분들이 성경과 미래에 대한 새로운 시야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시대의 복음과 비밀이 담겨져 있는 다니엘과 요한계시록 DVD 시리즈를 신청하셔서 새로운 영적 부흥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로 생애의 빛은 강병국 목사님의 예배 설교가 담겨져 있는 DVD와 CD를 원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나누어 드리고 있습니다. 매주 생애의 빛 예배 설교 DVD 및 CD를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생애의 빛으로 연락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로 저희 생애의 빛 선교센터에서는 성경 신구약의 모든 진리를 요약하여 주제별로 만든 성경으로 돌아가는 길잡이 소책자 시리즈와 성경 말씀에 대한 이해와 영적 분별력을 환하게 밝혀줄 빛으로 인도하는 길잡이 소책자 시리즈를 마련해 놓았습니다. 이 두 가지 소책자 시리즈는 오류가 난무하는 혼돈스러운 세상에서 여러분들을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의 길로 안내해 드릴 것입니다. 이 소책자를 신청하시려면 생애의 빛 뉴욕 지부로 신청해야 하는데 뉴욕 지부의 전화번호는 1-888-881-1004번입니다. 1-888-881-1004번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생애의 빛 선교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웹사이트 www.sostv.net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생애의 빛 웹사이트에는 지금까지 나온 모든 월간지와 DVD, 텔레비전 방송물들을 누구나 무료로 보실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생애의 빛 선교 교재 중에서 원하시는 책자나 DVD가 있으시면 무료 전화 1-877-704-1004번 1-877-704-1004번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동부 시간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시에서 5시 사이에 전화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